로마서 14장 1절부터 15장 3절까지의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로마서 14장 1절부터 15장 3절까지의 말씀을 읽겠는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시작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좋은 날 허락해 주시고 생명을 연장해 주시고 건강 허락해 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은 어둠 가운데서도 빛을 비춰주시는 분이고 또 우리의 신음소리조차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임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우리들 중에 주님의 위로가 필요한 분들 있습니까? 특별히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셔서 참 그들의 모든 필요가 주님 은혜 가운데 참 응답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들 모두에게 큰 유익과 축복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비판하지 말라 이런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우리가 비판하면 안 되겠죠. 근데 우리 사람들은 참 이 비판하기를 좋아합니다. 사람들의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비판하기를 참 좋아합니다. 조금만 자기 마음에 안 들어도 다른 사람들 비판합니다. 그리고 나하고 조금만 달라도 비판합니다. 나하고 다르다고 해서 반드시 틀린 건 아니잖아요. 근데 나하고 맞지 않고 나하고 뭐가 좀 이게 틀리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비판을 잘하는지 모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인간관계가 금이 가고 있는데 금 가는 가장 큰 이유가 이 비판하는 것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부터 우리가 서로 미워하고 막 그러지 않거든요. 처음에는 이 비판하는 것 때문에 이제 틀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을 비판하는 것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비판 상당히 잘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 어떤 교회를 보면 그 안에 갈등이 있고 분열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그 이유가 뭔가 하면은 결국은 다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 때문에 교회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교제를 잘 해오던 목회자들 간에도 어느날 갑자기 그 교제에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것도 따지고 보면은 결국 비판하고 비난하는 것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비판이라고 하는 것은 아름다운 관계를 깨뜨리는 가장 큰 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누구를 비판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하고의 관계는 이제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그러면 비판을 안 해야 되느냐? 그건 아니죠. 우리가 꼭 해야 하는 비판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사랑하는 주 안에 한 형제가 잘못된 일을 하고 있어요. 분명히 성경에 위배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비판 아니라 더한 책망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말라고 우리가 따끔하게 이야기를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경에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까지도 사람들은 비판을 너무 잘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우리의 기준은 항상 성경입니다. 성경이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이 모든 문제에 대해서 다 기록하고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자기 생각 가지고 이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기 좋아합니다. 그러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에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 이제 비판하지 말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점인데 오늘 이 말에는 결국 두 가지가 전제되어 있다 하는 것을 먼저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비판하지 말라 하는 이 말 속에는 성경에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하라 하는 말씀이에요. 성경에 딱 나와 있는 거는 그거는 뭐 우리가 얼마든지 성경을 가지고 책망도 할 수 있고 예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명확하게 안 나와 있는 그런 부분도 참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비판을 삼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오늘 이 본문이 비판과 관련해가지고 무엇을 지금 전제로 하고 있는가 하면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 정말 조심해라. 그러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6절부터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부터 8절.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자, 여기 보니까 오늘 이 본문이 기록될 당시에 먹는 것하고 날 지키는 문제를 가지고 성도들 간에 의견 충돌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다 신실하게 주님을 잘 섬기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한쪽 사람들은 주님을 위해서 어떤 음식 안 먹습니다. 또 한쪽 사람들은 주님을 위해서 음식을 먹습니다. 또 한쪽 사람들은 주님을 위해서 어떤 날 특별하게 지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주님을 위해서 모든 날은 다 같은 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양쪽의 사람들이 서로 비난하는 거예요.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하는가?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하는가? 먹는 문제, 날 지키는 문제를 가지고 비난을 하고 있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 비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1절부터 3절 또 한번 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가 나오고 믿음이 강한 자가 나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습니다. 채소만 먹는 여기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나오죠. 그리고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채소도 먹고 고기도 먹고 무엇이라도 다 먹습니다. 근데 이 채소만 먹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누구라고 생각이 드는가 하면 그 로마 교회 안에 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먹는 믿음이 강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그 로마 교회 안에 있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양쪽 사람들이 서로를 비난하는 거예요. 유대인 이방인들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비난하고 있고 저 사람들은 뭐든지 다 먹는구나. 아, 이렇게 막 비난을 하고 저 사람들은 저 날도 안 지키는구나. 이렇게 비난을 하고 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 그리스도를 보고서 저 사람들은 저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자유가 있는데 왜 저렇게 얽매여서 지금까지도 율법적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렇게 하면서 또 무시하고 비난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두 사람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 비판하지 말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우리들도 잘 새겨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비판하지 말아야 돼요. 두 가지 전제 조건에 대해서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성경에 확실하게 없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비판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정말 열심히 잘 섬기는 사람이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 선한 동기가 있을 때 그것 가지고 성경에 없는 문제 가지고 우리가 비판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 구체적인 예언자가 전혀 안 될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원리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무엇에도 다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먹고 마시는 것에도 적용될 수 있고요. 어떤 나를 지키는, 지금 이제 성탄절도 다가오는데 어떤 나를 지키고 안 지키는 여기에도 해당이 되고 또 심지어 우리 라이프스타일, 생활 방식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내 생활 방식하고 저 사람이 조금 다르게 살아가고 또 내 마음이 조금 안 들면 우리 비방할 수 있잖아요. 모든 것에 다 적용될 수 있습니다. 취미, 취향 여기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교리라고 생각되는 부분에까지도 오늘 이 말씀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비판하면 안 되느냐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은 왜 우리는 비판하지 말아야 되는가 다섯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내가 비판하고 있는 그 사람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비판해서는 안 된다고 오늘 이 말씀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3절 하반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읽은 말씀인데 3절 하반절을 보세요.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받으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누구를요? 그를. 여기 그는 내가 비판하고 있는 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받으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두 편의 사람들은 둘 다 주님을 열심히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한쪽은 먹고 한쪽은 안 먹고 한쪽은 나를 지키고 한쪽은 나를 안 지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양쪽 사람들의 선한 동기를 보시고 양쪽 다 받아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비난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받은 사람을 여러분 우리가 비난해서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죠. 우리가 지금 비난하고 있는 어떤 사람 중에도 우리의 눈에는 마음에 안 들지만 하나님께서는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난하는 것을 굉장히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입니다. 왜 우리는 비판하면 안 되느냐. 우리에게는 비판하고 판단할 자격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자, 여기 보니까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남의 하인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내가 지금 비판하고 있는 그 사람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주인은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만약에 지금 내가 비판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문제가 있고 잘못이 있다면은 그거는 그 사람의 주인 되는 하나님이 알아서 해야 할 문제입니다. 근데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왈가왈부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은 그거는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두 번째 이유예요. 우리에게는 판단할 자격이 없습니다.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성경이 분명하게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이미 하나님께서 판단하셨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시면은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이야기를 안 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들도 함부로 쉽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두 번째로 우리가 남을 판단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언젠가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판단할 필요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10절이요. 시작.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언젠가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고 예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만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도 결국 심판을 받습니다. 우리가 한 말에 대해서도 주님이 심판하십니다. 우리의 행동을 놓고도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십니다. 우리가 살아온 삶 모든 것에 대해서 주님이 다 심판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우리가 명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른 사람 심판 안 해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심판하고 판단하는 것은 우리 사람의 소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쉽게 그저 내 생각으로 내 임의로 정죄하고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4장 5절을 보시면 제가 참 귀하게 생각하는 말씀이 있는데 한번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5절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5절 말씀. 자,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5절, 신약성경 266페이지입니다. 자, 같이 읽죠. 시작.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예, 여기 보시니까 주님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랬죠. 여기에 이제 해당되는 내용은 성경에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판단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그 선한 동기를 보고 어떻게 해주신다 그랬습니까? 칭찬해 주신다 그랬죠. 칭찬해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비판하고 있는 그 어떤 사람들 중에도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을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있죠. 내 마음에는 안 들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 칭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내가 기준이 아니잖아요. 내 생각이 다 100% 절대적으로 맞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쉽게 남을 판단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왜 우리가 쉽게 비판을 해서는 안 되는 거 하면 우리의 하는 그 비판이 형제를 실족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5절에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로마서 14장으로 돌아가서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성경에 분명하게 나와 있지도 않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어떤 사람을 계속적으로 비난하고 공격하고 정죄한다면은 나중에 그 형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실족하게 되죠. 상처를 입게 됩니다. 형제를 실족시키는 것은 죄지요. 우리 예수님 말씀에 형제를 실족시키는 자는 연좌 맷돌을 메고 바닷물에 차라리 빠져 죽는 것이 낫다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실족시키는 것은 엄청난 죄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랑에서 나온 행동이 아니지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내가 비판하고 있는 그 형제를 위해서도 우리 주님께서는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내가 임의로 비판하고 판단할 수가 있겠느냐? 여러분 나에게 그런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그런 자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주님께서 그 형제를 위해서도 피 흘려 돌아가셨는데 내가 뭐라고 감히 그 형제를 비난하고 비판해가지고 실족을 시켜요? 절대로 그럴 권한도 없고 자격도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형제를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지 절대로 비판해서 실족시키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비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이유입니다. 다섯 번째로 우리가 왜 비판하면 안 되느냐. 비판하면 더 중요한 것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뭘 잃어버린다고요? 더 중요한 걸 우리가 잃어버려요. 17절 보겠습니다. 17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 다음에 20절 말씀. 20절. 자, 우리 앞부분만 읽겠습니다. 시작.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예, 됐습니다. 오늘 이 본문이 기록될 당시에는 먹는 문제, 또 뭐 날 지키는 이런 문제 가지고 이제 서로 비난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감으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입는 것, 먹는 것과 마시는 것, 뭐 이런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먹는 것, 뭐 날 지키는 문제, 이런 것 가지고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지도 않은 그런 문제를 가지고 계속 시비를 걸고 싸움을 하고 다투고 비난하면 결국은 그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을 우리는 잃어버릴 수 있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17절에 보시면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어떤 것이 더 중요합니까? 먹는 것과 마시는 이 문제가 더 중요합니까? 아니면은 내가 주님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온전히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까? 후자가 더 중요한 거죠? 오늘 이 말씀이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의라고 하는 것은 옳은 것을 이야기하는데 형제를 비판함으로 실족시키는 것은 옳은 일이 결코 아니죠. 그리고 평강, 희락 여러분 이런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근데 우리가 서로를 비난하다 보면은 내 마음속에 있는 평안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기쁨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상대방이 실족시키게 만듭니다. 그래서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티격태격 싸우다 보면 진짜 중요한 것을 우리는 다 잃어버릴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업도 무너질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은 것 하나 그거 가지고 붙들고 늘어질 것이 아니라 조금 크게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더 중요한 것인가? 과연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지금 우리에게 원하고 있는 것인가? 예,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항상 그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다섯 가지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형제를 비판해서는 안 되는가 말씀드렸어요. 이 다섯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형제를 비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 결론적으로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는 거예요. 비판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아무런 소신도 없이 그냥 그렇게 살아가라 그런 말씀일까요? 우리 성경은 절대로 그런 것을 가르치지는 또 않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잘 보시면은 자기의 믿음대로 확신대로 소신껏 살아갈 것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5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5절. 자, 5절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그 다음에 14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그 다음에 22절, 23절. 시작.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자, 우리가 몇 구절을 지금 연달아 읽었는데 지금 읽은 이 말씀들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자기가 믿는 바대로 확신을 갖고 살아가라.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 그 사람이 진정으로 복받은 사람이고 또 행복해질 수 있다 하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22절 끝부분에 보시면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포기도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의 의미는 공동번역 성경을 찾아보니까 이해가 쉽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면서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소신껏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 그것이 행복하고 그 사람의 축복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해서는 안 될 것이 뭐라는 겁니까? 내가 확신을 가지고 소신껏 살아가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그런 확신, 나와 똑같은 소신이 없다고 해서 그 사람을 비판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요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들이 어떤 일에 대해서 성경에 분명하게 이야기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확신과 소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참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양심을 타협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비판은 또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도 나름대로 그런 소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일 테니까 당신이 그 확신 가지고 있는 건 좋은데 절대로 다른 사람은 비판하지 말라 그러한 말씀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이것이 우리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16절이요. 16절.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제 우리가 어떤 확신이 너무너무 강해가지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려고 한다든가 또 나와 같지 않은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면은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그 사람도 그 사람의 확신을 가지고 이제 나를 또 공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건 그렇잖아요. 성경에 분명하게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문제를 가지고 내가 누군가를 막 공격합니다. 내가 옳은 것처럼, 나만 맞는 것처럼. 그럼 그 사람은 또 가만히 있겠어요? 그 사람도 나름대로 확신이 있으니까 그렇게 믿는 건데. 그럼 그 사람도 또 나를 공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어떤 결과가 되는가 하면 우리의 그 확신 때문에, 사실 성경에는 분명히 나와 있지도 않은 그 확신 때문에 안 좋은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확신은 좋은 거예요. 소신껏 살아가세요. 그러나 그것 가지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면 그것 가지고 다른 사람 함부로 정죄는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 항상 덕을 생각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5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구체적인 예는 제가 안 든다 그랬어요. 근데 오늘 이게 원리입니다. 원리. 모든 것에 다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15장 1절 2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 다음에 14장 19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방금 읽은 이 말씀들을 보면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면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라 하는 말도 하고 있고 또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하는 사람 되지 말고 이웃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라 하는 말씀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소신과 확신도 필요하지만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거침돌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웃을 기쁘게 해야 되니까. 즉 덕을 세우라 하는 그러한 말씀이죠. 그래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때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자유, 권리 이런 것을 때로는 양보할 줄 알아야 됩니다. 포기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고린도전서 8장 13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지요.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고기 먹는 것이 죄입니까? 죄 아니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내가 고기 먹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문제가 되고 거침돌이 된다면 나는 평생 고기 안 먹겠습니다. 나는 덕을 세우겠습니다. 내 자신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내가 기쁘게 하겠습니다. 그런 각오로 이런 말씀을 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비슷한 말이 나옵니다. 14장 21절 보겠습니다. 14장 21절.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그러니까 뭐든지 간에 하여간에 이거 내가 뭘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거리낌이 되고 문제거리가 될 수 있다면 그거는 안 하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덕을 세우라는 것이죠. 이런 말씀을 우리가 잘 새겨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8장 9절에는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사실 자유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에서 명확하게 이거 하지 말라. 그거 외에는 우리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그 자유, 그 권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걸려 넘어지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 24절에는 정말 좋은 말씀이 있는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 2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 24절. 자,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자유가 있습니다. 무엇인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니라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실족시킬 수 있으니까. 그래서 너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항상 덕을 생각하면서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소신, 확신 여러분 분명히 가지세요. 어떤 문제에 대해서. 그러나 그것 때문에 또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비판하지는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분명하게 나와 있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그냥 여러분 개인의 확신으로 그냥 그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절대로 비판하고 공격해서는 안 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 비판하지 말라 하는 거였습니다. 오늘 이 들은 말씀, 왜 비판해서는 안 되느냐, 또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들으셨어요.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별 것도 아닌 것 가지고 목숨 걸고 싸우려고 하지 마세요. 예, 별 것도 아닌 것 가지고 다들 싸우고 막 비판하고 공격하고 교제 금이 가고 그러는데 그 진짜 어리석은 겁니다. 뭐가 더 중요한가, 큰 걸 우리가 생각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싸움도 보면은 진짜 큰 거 가지고 부부싸움 하는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부부싸움 할 때 뭐 인생관을 가지고 부부싸움 합니까? 세계관이 달라서 부부싸움 합니까? 이런 거 아니잖아요. 별것 아닌 가지고 부부싸움 해요. 근데 그 별것 아닌 가지고 싸움하다 보면 나중에 부부관계에 금이 가고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저도 한 번씩 부부싸움을 합니다. 며칠 전에도 제가 부부싸움을 한번 했는데 참 아픈 환자를 데리고 제가 부부싸움을 했는데 이렇게 못난 남편입니다. 근데 우리 부부는 왜 싸웠는가 하면요, 붕어빵 때문에 싸웠습니다. 서울대 병원에 이제 갔다 오면서 이 사람이 배가 고프다 그래가지고 붕어빵 그 장사가 있으니까 사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마리를 샀죠. 1,000원 주고. 근데 이제 이거 먹는 방식이 좀 다른 거예요. 이 사람은 단 거를 먹으면 안 되니까 자기가 먼저 테두리만 싹 걸고 먹고 이제 나를 주는 거예요. 근데 나는 기다려야 되니까 먹고 싶은데. 그거 가지고 싸웠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얼마나 점잖은 목사입니까? 근데 별것도 아닌 붕어빵 가지고 싸우는 것이 저의 현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면은 또 교회들을 보면은 진짜 이런 것 가지고 싸우는 교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붕어빵 이런 거 가지고.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서로 이해하면서 사랑하면서 아름다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세워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에 확실하게 나와 있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처신하고 행동해야 하는가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 늘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쉽게 남을 함부로 비판하지 않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